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어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한 발이 발사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로켓과 무기 생산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이번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예루살렘 외곽의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7명을 살해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숨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갈등 완화를 위한 양측의 긴급 조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페루 의회가 어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제안한 오는 12월 조기 총선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페루 의회는 이날 총선을 앞당기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반대 68표 대 찬성 54표로 부결했습니다. 마리아 아구에로 하원 의원은 표결 뒤 로이터통신에 의원직을 물러나고 싶지만 새로운 헌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기 전에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헌법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의회가 총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페루 국민들이 2023년 민주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즉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달 7일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50명이 숨지는 등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에 이스칸데르K 전술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한 8개의 아파트 건물이 피해를 입고 그중 하나는 완파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와 주변 10개 마을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동부전선에서 점령자들의 공세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적은 침공기념일에 약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성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오는 24일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접근 가능한 필리핀 내 군사기지는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상시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군용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무력 공격에 맞선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서필리핀 해에 대한 불법적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어제 서태평양의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의 대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 개설은 역내 더 많은 외교관 배치뿐 아니라 태평양 주변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미국의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현지 필요에 따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제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냉전 이후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난 1993년 폐쇄된 뒤 30년 만에 재개설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30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이글 스트라이크 21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은 초강력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다짐한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두 나라 군이 한국에서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난하며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 B전투기를, 한국 측에서는 F-35A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B-1B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F-35, F-22, B-1B 다 스텔스기예요. 북한이 스텔스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미연합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인권과 제재,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며 한반도와 지역 정세 격화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담화에 대해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정면 대결을 재차 거론한 만큼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무력 도발을 중단했던 북한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계속 한다면 더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연합훈련 규모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핵 위협을 노골화한 데서 비롯된 상황 전개라며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예상 외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의 핵무장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담화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과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수십 문의 무기가 동원된 동향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이들 무기들을 추후 도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조치를 강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ushed hard in the Security Council to produce products.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조치로부터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왔다며 그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기를 원했다며 특히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즉답 대신 안보리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tarted discussions, as you know, the president announced in September during high-level week that
우리는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위급 행사 주간에 유엔 안보리 개혁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 이사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나라가 이사국이 될 것인지 강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른 나라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건 각국의 독립적인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of course an each country's independent sovereign decision to
그러면서 미국은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꽤 명확한 기록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한국의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개인보호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보호 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물품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 장비로 니트릴과 비닐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합 인공호흡기, 안면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입니다. 국방부는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 장비와 기타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보호 장비와 특정 다른 품목의 공급 부족이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대상국들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 역량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에서 2021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평균 1,677건, 15만 달러 이상의 의료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보호 장비와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상 보고서 또는 기록과 관련한 필수사항은 없지만 공급업체와 함께 적용되는 품목, 재료와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령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 석좌를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로는 처음으로 CSIS가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태도, 인식, 논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So this was a report about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When we started the work on the report, we realized pretty quickly there was very little.
이번 보고서는 대북 정책과 확장 억제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초점은 확장 억제에 맞춰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에 있어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대해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제안을 했고 그중 하나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결정적인 실무 수준의 계획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는 우리의 많은 권고 중 마지막 권고였습니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계획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지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초점이 대북 정책보다는 확장 억제에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습니까?
So I think in general it was there's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이른바 빅뱅 비핵화 합의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잦은 무기 실험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집중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억제 이론에서는 분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준비 작업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So I think just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beginning preparations to think about this in the planning stages. Again, no decision being reached in the planning stages. I think it's just it's different.
미국이 이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과거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결정도 계획 단계에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훈련을 늘리고 고위급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다르죠. 때로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저장시설 건립 등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So that's just a conceptual timeline that we created in the report. I think naturally when you plan something, your decision about whether to go through with it or not will reach a point.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에서 상정한 개념적인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임계점은 우리가 미리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동을 취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황에 따라 가속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사전 결정적인 계획으로 봅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사전 결정적인 조치만 취합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국에 부담을 줍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ight now is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And they don't support South Korea.
글쎄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아직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고 운송수단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로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훈련은 사실상의 재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재배치라면 일종의 순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Yeah, the idea that there would be a constant rotation and tempo of exercising. Not that weapons would be coming through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ut assets could be coming to the Korean Peninsula.
군사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핵무기가 직접 한반도와 그 주변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전투기가 됐든 잠수함이 됐든 핵무장할 수 있는 자산이 한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한국과 북한이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VOA가 인터뷰한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최대 12개의 미국 도시가 북한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So we did talk about this in the report. The first thing i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at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 nuclear umbrella,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 억제, 핵우산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 동맹국들도 그랬지만 동맹들은 핵 충돌이 있을 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해 일부 의심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밝힌 것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국인들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주둔해 있고 7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5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해 있고 7만에서 8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속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든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만일 북한이 이미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한 뒤라면 미국이 그때 가서 북한에 보복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So the whole idea is to establish deterrence and the credibility of assured U.S. retaliation so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even consider using a nuclear weapon. And if you look at th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미국의 확실한 보복에 대한 억제력과 신뢰성을 확립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문서들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와 지도부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이 생존을 원한다는 점에 있어 이성적입니다. 양측 간 핵 충돌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기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일 것이란 점을 납득시켜야 하죠.
한국과 미국이 나토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핵공동기획협의체를 언제쯤 신설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We looked at the nuclear planning group as an idea that is that may not have been needed in the past but an idea that has come of age in terms of
핵 기획 그룹은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때가 됐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예정된 중국의 핵 증강을 감안하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핵 억지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핵 기획과 핵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한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핵 공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 동맹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독점적으로 미국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핵 역량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 어떤 시나리오와 임계점에서 핵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동맹의 이해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잠재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 자체가 북한의 공격에 취약성을 높인다면 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So there are certainly capabilities, right? The nuclear weapons themselves, how fast you can deploy them, how fast you can target, how accurately you can target.
억제력에는 핵 역량의 측면이 있습니다. 핵무기 자체를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억제력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훨씬 강한 억지력을 가졌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죠. 실상은 미국은 핵 잠수함이나 폭격기로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신뢰할 만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되는 게 좋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바로 확실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돼 있는 게 한반도에 여러 개가 집중돼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쉽게 그곳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CSIS 보고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right now. I think that process, and I'm not advocating this, I think the process is, you know, this idea of potentially returning.
지금으로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통해 권한을 공유하며 마지막 단계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중 어떤 것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현재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런 관련 조치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석자로부터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CSIS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이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계로서 첫 아시아계 미군 대대장을 맡았던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과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 영 김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한국계 미군 참전용사였던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지도력,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방의회 금메달을 추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워싱턴 DC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관장하고 있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이 메달을 보관 전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스트링랜드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4명의 한국계 미 의원으로서 우리가 김영옥 대령의 모범적인 업적을 인식하고 고양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령은 그가 물려받은 것 때문에 직면한 장벽과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복무에 탁월했다며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동안 군 영웅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리더이자 인도주의자로서 이 높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영옥 대령은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보답하기 위해 길고 충만한 삶을 보냈다며 고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통치로부터 로마 해방을 도운 것부터 한국전 동안 미군 대대를 지휘하는 것까지 헌신적인 군 영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의 복무는 군을 떠난 후에도 계속됐다며 내가 고인을 생전에 좋은 친구이자 멘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축복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원도 이날 성명에서 김영옥 대령의 결단력과 용기는 미국 정신의 전형이라며 김 대령은 복무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장벽을 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은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인의 공적과 영웅성을 인식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도 성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계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엄청난 기여는 종종 알려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며 김영옥 대령은 군 복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지도자로서도 모범적인 봉사를 통해 이런 인정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통과는 김 대령의 수많은 삶에 미친 영향과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맞선 회복력,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용기를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19년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인 김순권 지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영옥 대령은 첫 아시아계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진에 다시 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첫 아시아계 전투 대대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지던 한반도 중부정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민 동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1972년 군생활을 마친 김 대령은 미국 내 한인 청소년과 소수인종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김 대령은 2005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각각 최고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태극 무공훈장과 레지옹드네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김 대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주수하도록 하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회기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버킹엄궁에서 개최한 음력 설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탈북민을 초대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국왕이 주민들을 세뇌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국회의원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저녁 런던의 버킹엄궁에서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탈북 여성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엔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 내외를 비롯해 다수의 영국 왕족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계 유명인들이 대거 초청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탈북민 출신 박지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찰스 3세와 두 차례에 걸쳐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3세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쇠뇌 등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를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이제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자유를 다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찰스 왕이 말씀하셨어요.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브레인워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박 씨는 영국뿐 아니라 14개국으로 이뤄진 영국 연방을 대표하는 국왕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줘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끝나기 전 찰스 3세 국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 사진 촬영을 직접 제안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해 주셨고 또 마지막 가시면서 북한에서 왔는데 정말 처음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다면서 마지막 손잡아 주시고 또 사진 찍어 주시고 이렇게 가셨고.
영국 언론들도 이날 행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찰스 3세 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동딸과 막내 아들인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유명 모델인 알렉사 청, 수백 명의 아시아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소속으로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던 박지원 씨는 앞서 지난 15일엔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도 초청돼 참석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이를 BOA에 영국 국왕이 탈북민을 버킹엄궁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꼴꼴꼴 북한 체제 밖으로 탈북해온 사람이 영국에 와서 뭐 경계를 진출한다고 출마도 하지 또 나라 정상이 원수가 초청한 그런 행사에 초청되어서 다른 나라 외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이렇게 되면 북한 의원들은 대단히 큰 압력이죠 아마.
태 의원은 또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50여 명 규모의 소규모 만찬 행사에 자신과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의원 2명이 초청돼 직접 양정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지도자들이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씨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제 더 이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고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북한 주민들을 알고 계시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박해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꼭 힘을 내시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국왕을 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특권은 우리가 뭔가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건데 북한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뉴스 김영권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1일 노르웨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지지한다며 노르웨이도 이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긴밀히 협력해 모아진 지원이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에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장비와 병력 훈련 측면에서 민간인과 군대 모두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정부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더 큰 규모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르웨이의 군사 지원은 우리 재고로부터의 지원과 국제 협력 노력에 대한 기부, 직접적인 장비 지원,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한 훈련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중이던 지난달 30일 최종현 학술원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는 1일 BOA에 관련 질의에 직답을 피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나토의 발언이나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해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 회람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일 V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MO가 공개한 결정 회람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회기 결정을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결정이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2022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결정 회담문에서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제129차 정기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 회담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 회담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회담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주목할 만한 작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엔진 시험장 인근에 도로가 뚫리고 길 끝에선 새로운 공사가 한창인데 지난해 11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를 지을 때와 거의 같은 형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장에서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1일 엔진 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새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최근 신설된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약 115m 떨어진 지점입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낮아 세세한 움직임은 잡히지 않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나무와 풀로 뒤덮인 야산지대였던 이곳에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0m와 40m인 약 800제곱미터의 지대가 형성됐고 중심부엔 검은색 물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18일 촬영된 고화질 위성 사진을 분석해 기존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 즉 산 위쪽 방향으로 길이 뚫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 사진에선 길이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관측됐는데 플래닛랩스의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이후 이 길이 서쪽으로 90도 꺾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쪽으로 90도 틀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욘드 패럴렐 등이 분석한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약 열흘 만에 현장은 말 발굽 혹은 거꾸로 된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변했고 그 끝부분에서는 현재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공사가 지난해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 때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 결과를 현장에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기존 엔진 시험대의 동남쪽 약 200m 지점까지 새로운 도로를 내고 그 끝에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과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등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는데 실제로 북한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이곳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새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새 엔진 시험대가 신설된다면 이 일대는 수직 방식의 기존 엔진 시험대와 지난해 12월 완공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를 포함해 총 3개의 시험대를 갖추게 됩니다. 앞서 BOA는 북한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사이 동해안 마군포 고체 연료 시험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이뤄진 뒤 약 한 달 반 만에 추가 실험이 진행됐는데 북한이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후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에서 보건과 영양, 위생 관련 지원 사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66.9%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를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2년 4분기 보고서에서 피해 어린이 16,285명 가운데 1,923명이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50만 명 가운데 80.2%에 해당하는 40만 1,226명이 6개월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미량 영양소 보충제 혜택을 받았으며 북한 전역 가임 여성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5개도 거주 여성 19만 8,561명이 엽산 보충제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혼합 백신 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백신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말 북한 중앙의약품관리소에 결핵용 BCG 백신 32,860회분과 홍역 풍진 백신 69,050회분, 파상풍 백신 43,330회분, IPV 소아마비 백신 17,400회분, 혼합 백신 542,100회분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으로 어린이 54만 명에서 69만 명이 백신 1회분을 또 임산부 4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각 보건소와 의약품관리소 등에서 예방접종 담당자 446명과 담당의사 7,237명에 대한 계단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물자 수입의 어려움에도 필수 의약품 키트 1,030개와 설사병 치료제인 경구 보급염 2,066상자 등을 보내 북한의 1,850개 보건소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과 위생 청결 사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과 4월 사이 북중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누와 물 등 관련 지원 물품을 실은 화물열차 7량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1월 추가로 29량이 북한에 도착했고 현재 방역과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 주민 12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수도 프로젝트 8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BOA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백신뿐 아니라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물자에 대한 전달 계획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담당 지역 대변인은 거기에는 국제 유엔 직원이 없어 우리는 이메일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워싱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48년 2월 2일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가 영토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 양도하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1845년 멕시코에서 독립한 텍사스 공화국이 멕시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자발적으로 합병한 텍사스 합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에 합병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멕시코는 합병이 이뤄지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승리를 뒷받침할 힘이 없었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 사이 발생한 미국 멕시코 전쟁은 멕시코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1848년 1월 멕시코가 평화협정을 요청하고 미국과 멕시코는 1848년 2월 2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멕시코 미국 전쟁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의 내용은 멕시코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 국토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멕시코 영토에 끼친 손해보상금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1949년 2월 2일 대한민국 정부가 장면 박사를 초대 주미 한국대사로 임명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잇따라 승인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1949년 1월 1일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유엔 파견 수석 대표였던 장면 박사를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장면 박사가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된 것은 194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1949년 3월 주미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외교 활동에 들어간 장 대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슈르먼 대통령과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파병을 요청했고 유엔 안보리에선 유엔군 파병 결정이란 성과를 냈습니다. 1951년 국무총리가 됐으나 이후 자유당에 맞서 야당 정치인으로 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4.19 이후 의원 내각제인 제2공화국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 9개월 만에 실각한 뒤 연금 생활을 강요당했고 반혁명 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 면제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966년 간염으로 사망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입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를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또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